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땅히 알 바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비추시고 역사하시사 저희들 안에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 죄로 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고넬료도 베드로도 즉과 그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어떤 겸손처럼 어떤 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래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우리들에게 먹어야 될 양식을 왜 안 주시겠어요? 모든 세상 만물에 식물을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뭐 사람도 모두가 살아야 되는 그 생명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살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먹여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아이가 배고프고 울고 막 저기 하나님한테 달라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가난해서 아니면 뭔가 심통이 나서 뭔가 그 아이가 미워서 하여간 어떤 거라도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런 거는 악한 부모라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 그것이 인생인데 하물며 천부께서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왜 안 듣게 하시며 왜 안 먹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줘볼 때 알 수 있는 게 그 아이가 입을 꽉 다물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든지 먹었는데도 삼키지 않고 토해낸다든지 그러면은 뭐 주사로라든지 억지로 정말 붙들어가지고 정말 코 맺고 그 떠먹이는 약 먹이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양식을 일일이 그렇게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이제 편식을 해서 난 이거 절대로 안 먹어. 그럼 그걸 먹으면 막 애가 구역질을 하고 토해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결국 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아이를 그렇게 억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음식 속에 이렇게 넣어서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그 음식을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간식이랑 그런 다른 것들을 그 함부로 아무 때나 밥 먹기 전에나 그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들면은 또 마음에 그 걱정이 있고 다른 그 근심이 가득하면은 밥맛을 잃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안 먹는 거, 싫어하는 거, 뱉어내는 거는 우리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을 주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왜귀 기울이고 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탁 선택한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가짐,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낮아진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그 백부장, 군대의 사람이니까 유대인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은 적국의, 그것도 직접적인 군대의 그 백부장이니까 상종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거꾸로 유대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유대 사람들이 다알 정도로. 그러니까 같은 민족 속에서도 자기 민족들을 서로 돌보고 가난한 자를 품고 그렇게 섬기는 것도 귀한데, 하물며 그 지금 로마인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은 뭐예요?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뭐랄까, 동족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곳의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없이 여길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돌봤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고넬료는 그 인격적으로 또 생활로 그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베푸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하는 것과 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그의 열린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의 그 삶이 얼만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생활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하던지, 그가 군인이기 때문에 뭐 사랑 안 하던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받아주셨지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유대인, 그 유대교 속에서, 율법 속에서 살아온 그 베드로로서는 로마 사람, 그 백부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벽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베드로에게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그 하늘로부터 그 보좌에 들여온 여러 가지 짐승을 먹으라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케 하신 거를 너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깨끗케 하셨으면 그건 깨끗한 거다.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아, 이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그 어떠한 메시지에 지금 이어지는 그러한 지금 사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과 더불어 그 종들과 더불어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일가와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넬료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와서 무엇을 해줄지, 무슨 말을 해줄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초청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초청을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가와 모든 그 친척들, 친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왔다. 그는 좋은 것을 그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욕심꾸러기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것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일가 친척들 그리고 또 친구들까지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그냥 유대인의 어떤 어부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그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왕이 종에게 절한다. 그것이 말이 안 되듯이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고넬료가 훨씬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린 것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접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일으켜 가로 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정말 사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춘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기사를 행하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절하고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들을 아주 질겁을 하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옷을 찢고 내려오든지 지금 여기서도 고넬료를 일으켜서 우리 나도 사람이다라고 한 절받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또뭐 해서 사람들 이렇게 엎드려 절은 물론 안 하지만 뭔가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그 사람들에게 비해서 그 자기는 그 뭐랄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린 똑같이 사람입니다. 똑같이 죄인이고요. 성령 받으면 똑같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과 사람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을 정말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정말 그들이 인생으로서 가진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정말 같이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그러한 지금 삶과 그리고 아, 이 사람은 특별해 하고 그 사람 앞에 발, 그발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절할 때 우리는 한국은 저 제사장 앞에서 절하죠. 무덤에서도 죽은 자 앞에서 절해요. 그리고 어른 앞에서 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 앞에 절할 때 어른을 그 뭐라 그럴까? 공경하는 의미지 그 어른이 뭔가
높아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우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하는 방식이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만약 그 사람이 마음이 그것을 우상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돼요. 그냥 절하는 거면 그냥 인사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경하는 거, 존경하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어른을 공경하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그만큼 살아서 우리들보다 고생도 더 했고, 많은 경험을 했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공경심에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키우고, 우리들을 돌보느라고 더, 그 수고함에 대한 어떤 감사나 그런 걸로 그 인사하는 거라면 그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상처럼 그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어떠한 의미였는지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 그가 당신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다라고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특별한 거지,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그러한 그 고넬료의 마음을 베드로가 보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그 요한이 그런 기적 기사를 행하고 후에도 당신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린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는 밝힙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크리스찬들의 어떤 리더들 속에서 능력 행하는 자들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가 뒤로 감추어지고 오히려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꾸 뭐랄까 대우받는 그러한 그것이 된다면 참 경계해야 될 거예요. 본인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꾸 사람들한테 그 추대받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입장으로 갖고 그런 것에 익숙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님소리 듣다가 안 들으면 좀 이상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직분자가 교회에서 서로 높이다가 보면 존댓말하고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뭐 하고서 계속 하다 보면은 아줌마, 할머니 하는 소리를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그냥 한 똑같이 길에 가는 어떠한 사람이랑도 똑같은 그러한 자기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나는 무슨 님이다라는 그 어떤 직분 속에 자기 스스로가 올라앉을 수가 너무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의 그 어떤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경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 그런 거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사람에게 만약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칭찬으로 우리를 연단한다 그러셨는데요. 우리는 자꾸 칭찬받음으로 마치 자기가 무엇을 가진 것처럼, 무언가 된 것처럼, 무언가 할수 있는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솔직히 자기를 이렇게 밝힐 수 없는 그런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칭찬으로 연단받는다가 맞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꾸 돌 맞고 뭐를 할 때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비춤도 받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받았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위로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꾸 칭찬받다 보면은 정말 자기 죄 보기가 더 어렵고 자기의 죄를 솔직히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살기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을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앞일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앞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베드로가 항상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가라 하시니 가는 거요. 말씀하게 하시니 하는 거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니까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지. 나는 통로입니다. 나는 그릇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항시 잊지 않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 그 베드로의 삶의 자세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히 여기는 거, 뭔가 그 신격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어떠한 기적기사를 행하는 것보다도 민감하게 그것을 저지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부인해요.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모인 걸 보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나는 지금 이방인들과 이렇게 상종하고 교제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으로 위법인 줄 알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되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당신의 초청에 대해서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지금 자기가 그본 환상과 지금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상황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가게 하시고 보내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느냐고 거꾸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고넬료는 초청하라고 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냥 초청을 한 거고요. 또그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더럽다 하거나 속되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자기의 가진 편견이나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러한 그 신조, 그런 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냥 그둘다그 하게 하심에 좇은 순종의 만남이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라는 거는 둘다 알지 못했습니다. 네가 나를 무슨 일로 불렀냐 했더니 고넬료는 또 고넬료대로 얘기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고넬료가 또본 환상, 자기가 체험한 거를 베드로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모든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여 주셨다.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받아주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실 때에는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벌 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고넬료가 알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와 구제를 받아주셨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을 거고요. 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더 합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한 것이 그의 기도였으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준 기도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는 그런 지식이라 그러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하여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뭔가를 해주시겠구나라는 거를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초청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그, 베드로가 이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양쪽에 다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해서 지금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던 모두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해주실지,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대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굴복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살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주권자시니까, 왕의 왕, 주의 주,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냥 나는 주의 지으신 자여, 살리시는 자여, 주의 것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요구를 받으러 빈둥척하듯이 나가는 자,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는데 설교 들으러 간다, 찬양하러 간다, 누구 만나러 간다, 무슨 일하러 간다, 그게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엎드려 예배드림이 우리 삶의 전부예요. 교회에 가는 예배 시간만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셔서 우리의 삶 어디에든지 함께 하시고, 특히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늘 거하시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서 엎드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지시하고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나는 이러고 싶어요 저러고 싶어요 하고 하면은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늘 갈등 구조에서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거스리고 내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가 지금 내 안에서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나? 말씀이 내 주인이요, 내 왕이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나를 내놓고 사는지, 아니면은 내 말을 지금 하나님에게 자꾸 설득시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상관도 없이 내 감정의 말, 내 상처의 말, 내 욕심의 말, 내 꿈의 말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 쏟아붓기가 바쁜지.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보고 자꾸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아니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면 이거 하게 해달라, 저거 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이고, 말이 주여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내가 주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오히려 나를 위한 그 우상처럼, 나를 위한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왕 대신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그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줄을 베드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만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 중에서도 죄인들은 받지 아니하시고 뭐 병들고 뭐 그런 사람들 받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경건한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사는 거기에 위주를 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의식적이요 외식적이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게 회칠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은 다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선이 하나도 없고 어려서부터 생각들이 악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가장 부패하고 음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겉만 닦고 그 가리고 한 거예요. 회칠하지 아니하면 뭔가 치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거는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때가 되매 정말 베드로의 마음을 한 껍질 복음으로 베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사건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벗겨주시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계속 구습에 내가 그 젖어 있었던 그런 가치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내 의고 그것이 그냥 옳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갔고요. 그리고 또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사람인 백부장에게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무두장이 그 가죽 피장집, 그 가죽 저거 벗겨서 일을 하는 그런 피장집도 사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추대받는 높은 사람 집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넬료의 그 종들도 같이 자고 하는 거 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집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상대하지 않을 사람들, 그리고 절대로 가지 않을 곳에 성령께서는 자꾸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 베드로에게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고넬료한테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한테 보내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이심으로써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그 마음의 껍질을 벗겨주시고 그 담을 허물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더럽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네가 더럽다든지 속죄하다든지 그러한 네 판단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으면 그 사람을 너도 받고 너도 형제로 생각해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았을 때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아나니아의 마음의 벽을 부셔주신 그것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받을 때 아,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상종하기 싫고 나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이 사람이 왜 나와 만나야 되고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껍질을 벗겨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 구습,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벽을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부 다 이미 무너뜨린 벽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수하고 있고 고집하고 있는 내 마음의 벽들입니다. 그것을 자꾸 벗겨주세요. 그것이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리고 빈부가 다르고 무슨 어떠한 그 살아온 또 과거의 그 환경들이 다르고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을 사람, 절대로 교제하지 않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형제로, 지체로 이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백부장을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해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면 정의를 행하면 받아주시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아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정말 스스로 성령을 받은 순간 다 알고 다 되었을 것 같은데 기적기사도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근데 그게 달라요. 기적기사가 나타나는 거는 그 상대방들이 정말 앉은뱅이고 중풍 환자고 그리고 그 약하고 병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 사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역사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가진 가치관 그건 병자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물론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벗겨야 될 그 마음의 껍질들 그 마음 안에 있는 담은 지금 또 로마인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요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한 것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환관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개의치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벽들은 뭘? 외모를 봄으로써 정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본다. 그것은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는 외모를 보고 벌써 그 첫인상으로 그 보지도 않고도 사람들에게 들은 그 정보만 갖고도 우리는 벌써 딱 싫고 좋고 그 사람이 내 잣대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무게인지를 벌써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입은 옷, 표정, 그거 한 가지 보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표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딱그 사진에 나온 그 옷과 그 머리 모양과 그 화장과 그 무슨 가진 것들, 뭐, 그러한 것, 그거 갖고, 그냥 자기는 벌써 이 사람이 좋다, 싫다, 아, 괜찮다, 아니다. 뭔가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고집하는 또 아주 못된 그런 그 성격, 그러한 습성들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자기가 벌써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외모라는 거는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것. 지금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외적인 모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면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의를 행하고 있는지, 의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경우에는 구제하면서 선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 그 백부장으로서, 군대 백부장으로서 지금 식민지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제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에요. 그러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받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두려움도 돼요. 세상 모든 사람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신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주님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두의 주님이 되어 주신 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도 그런 것들의 예언을 받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심, 모든 사람의 구세주 되심을 지금 안 거예요. 그분은 화평의 복음을 갖고 오셨다. 그분이 화목제물 되시고 그분의 구속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그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이럴 때라도 사랑해. 정말 간음을 행한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같이 돌을 던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반겨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러한 주님. 그러한 그 사랑의 대상, 찾으시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라는 것.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 베드로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금 깨닫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익히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거를 받아들임으로써 계속 교제하면서 살고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똑같다 그래도 우리는 범죄자 옆에 가기가 힘들고 거지 옆에 가기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받는 자들 앞에 가기가 힘들고 또 세상에서 잘났다 그러고 높다고 하는 사람 앞에 가기도 또 힘들고 뭐가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그 구습과 자기의 가치관 속에 갇혀서 부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갖고 말씀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화평의 복음인데 하나님하고 그 이어주는 이미 다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가진 그러한 벽과 그러한 구습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평등한 것이요. 그리고 그 구원에도 평등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고 누구든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껍질이 우리의 마음의 내 마음의 담이 하나하나씩 부서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들은 증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시고 나타내셔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걸 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에도 실질적으로 같이 식사를 나눈 그러한 그 정말 예수님의 증인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숫자가 되었을지는 우리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 120명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보다는 많았겠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신 후에 정말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아주 소수의 겉에는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제자들만 남은 그런 때에 지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이제 다 세상 밖으로 지금 튀어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자와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인 거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 산자와 죽은 자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지자들도 계속 증거해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지금 성령으로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그들이 귀 기울여 지금 듣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심판주시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요, 이 로마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배간시해도 그래도 따지고 가면 그게 유대민족입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사람은 지금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적국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 지금 고넬료의 일가와 그 친구들, 그럼 대부분이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고 하는 그 때에 그냥 성령이 임한 그러한 것이 초대교회 처음에 일어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임한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귀 기울여 듣는 중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방도는 이쪽에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이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야. 그때에 그분의 방도로 하는 거지 사람이 미리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안수함으로도 주고 그냥 회개함으로도 주고 또 여기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부어진 거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다 높이고 찬양함으로써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그리스도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와 그러한 모든 것을 사람들의 어떠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면 어떻게 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더 하겠느냐. 인간이 세례를 베푸는 것 같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는 모두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이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고 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고넬료를 택하셔서 받으셔서 그리고 역사하셔서 그 고넬료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 누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그것을 누가 어떻게 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리고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지금 고넬료는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더 알기 원하고 더 정말 각 하나님의 그 어떠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그 뭐랄까 체험하기를 원해서 베드로에게 더 있어 달라고 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더 그 맛보고 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를 알면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기듯이 하나님은 알수록 더욱 알고 싶은 분이요. 가까이 갈수록 더욱 가까이 가고 싶은 분이요. 정말 그분을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것은 맛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보통 때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옆에 이웃들에게 대해서 특히 가난한 자와 그 없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며 그들을 섬기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이었고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더욱더 알고 싶고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베드로에게 더 있어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어서 몇십 년 돼서 얼마 돼서 더욱 뭔가 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뭐 다 체험했으니까 아 나도 다 그런 거 알았었어 다 맛봤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은 매일매일 더욱더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 귀하신 분이요 더욱 멋있으신 분이요 더욱 좋으신 분이요 정말 더욱더 그 사모하게 되는 이 세상과 땅에 하늘과 땅에 그분 외에 내 아예 사모할 자 없도다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정말 그 갈증이 우리의 사모함이 매일매일 더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사 성령 받게 하시고 정말 베드로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그 상호간에 축복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또 선하심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의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교제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서로에게 선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분만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